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억하라 그리고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기억하라 그리고 결단하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또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과 또 못하는 학생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답노트를 소유하고 있느냐 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바로 자신이 했던 실수를 되짚어보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왜 실수를 했는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문제를 푸는 자신의 패턴 또는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아,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곳곳에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늦은 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가계부를 쓰는 이유도 자신의 그 소비 형태를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지만,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는 유익 중에 하나는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내 생각과 또 내 뜻대로 살아온 나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은 바로 여호수아가 죽게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곧 시내산 언약을 체험했던 출애굽 세대와는 구별되는 그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상기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이 세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세웠던 곳이고, 또 야곱이 세겜 족속으로부터 땅을 산 후에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즉 이곳은 가나안의 첫 생활이 시작된 곳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처럼 이 저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을 확인하고 또 새롭게 다짐함으로써 이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의미 있는 장소인 세겜에 모으고 또 그들에게 그가 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치는 이 마지막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과거를 되짚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본문 24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24장의 배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거기에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등장을 시키고, 또 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을 등장시키고, 또 4절에서는 야곱과 에서를, 또 5절에서는 출애굽을 소개하고 있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가나안 정복과 지금 어떤 열매를 또 거두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마지막 설교를 전하면서 이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에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고 또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의 그 뒷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니까, 지금 모든 게 평안하고 지금 모든 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또 체크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보통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다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제서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자신의 그러한 삶을 뒤돌아볼 때에 뭐 내가 얼마나 잘났고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를 기준삼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고 그동안 몰랐었는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그 하나님이 기준되는 그러한 고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 회사는 우리가 이익 추구를 위해서 과거의 실적을 숫자로 표시합니다. 총 매출이 얼마이고 또 이유는 얼마이며 또 당시 순이익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결국 이들이 과거를 되짚어보는 그 기준은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거를 되짚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명성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또 물질이라는 기준으로 과거를 되짚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되짚어볼 때에 세상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되짚어봐야 하는 절대적인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절대로 자신의 업적이나 또 자신의 그동안 열심히 쌓아놓은 그 결과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자화자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되짚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라는 주어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6절에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또 8절에서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보다 보면 내가 라는 주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내가 라는 주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이 주는 의미는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해주고 싶었던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한 순간에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지나고 어느 한 시점에서 과거를 되짚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또 척박한 광야에서의 생활로 인해 어렵고 또 힘든 생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 그 순간들 역시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저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이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기적과 역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라기보다는 때로는 이것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 그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아, 그 또한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 지금의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으려면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불평하는 시간으로만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매도 맞고 강도의 위험도 겪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춥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어야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생스러운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언제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그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순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스럽고 또 막막할 수도 있고 희망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가 보이고 나한테 어떻게 사람을 붙여주셨고 어떻게 이기게 하셨고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고 또 어떻게 나에게 공급하셨는지가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도하고 계셨는데 삶의 어두움과 또 안개가 또 우리의 눈을 가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또 평안할 때나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이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견딜 수 없는 힘든 시간 중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고난과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지금까지 저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본문 중간중간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8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1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자, 이 7절과 8절, 11절 말씀에서만 저희가 보아도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이유, 그들이 요단을 건넌 이유, 그들이 열악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이방 민족들과 싸웠던 이유들을 보니까 바로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 편해졌는가, 또 얼마나 부유해졌는가, 얼마나 명예롭고 크게 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취가 기준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또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으며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얼마나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잘 지었는지를 되짚어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지난 시간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한 그 많은 말씀들을 얼마나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300 용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들은 300명으로 이 13만 5천 명과 싸우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5천 명대 300명.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마 우리는 떨려서 전쟁에도 못 나갔을 거예요. 아니, 떨리는 건 둘째치고 말도 안 된다 하고 그냥 바로 도망쳐 버렸겠죠. 야, 이거 나가자마자 다 그냥 밟혀 죽겠구나. 저들은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지 따져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이 순종은 결단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따지고 의심하고 정당화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역사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또 교회를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저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단순히 이렇게 과거를 되짚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과거를 되짚은 그 궁극적인 이유는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단지 과거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회상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모든 과거에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이야기해 준 이후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저들의 미래였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단하게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과거를 되짚어보는 설교를 이 13절까지 끝내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고 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은요, 아브라함이 소명받기 이전에 거주했던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방을 포함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이 우상 숭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어떠한 통로가 전혀 없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택하시고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그는 평생 동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떠한 의지나 또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 저들에게 남겨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잊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 시카고에 있는 무디 철치를 섬겼고 또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가리키셨던 그 워런 윌스비라는 목사님은 현대인의 두 가지 우상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가 우상이 되고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은 자기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모든 일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주어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은 바로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더 자신을 위해서 쌓고자 하는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도 지난 시간 동안 받은 은혜를 회상하는 것에만 멈춰있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은혜를 내리셨고 자신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저들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다짐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서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21절에서도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에서도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24장에서만 해도 18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이 본장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가 이 중심 주제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또 개성 가는 대로 개성대로 사는 것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또는 우상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의 설교 내용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기억하라 그리고 결단하라입니다. Remember and decide.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의 이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구두를 사려고 이 구두 가게를 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자 앞이 둥근 것과 또 앞이 각진 것 그 중에서 어떤 구두가 가장 마음에 드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구두만 계속 살펴보다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구두를 맞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또 그 다음날 부모님과 또 다시 그 구두 가게를 찾아왔는데 여전히 역시 그 어린 레이건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내가 알아서 멋진 신발을 준비해 줄 테니까 내일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집으로 보냅니다. 며칠 후에 레이건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구두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내민 구두는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네모가 진 짝짝이 구두였어요. 울상을 짓고 있는 레이건에게 이 구두가게 아저씨가 말합니다. 결정할 줄 모르는 아이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하는 거야. 이 어린 레이건은 너무나도 창피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어진 기회에 결정하지 못하면 짝짝이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레이건은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정치가로 성공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어쩌면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언제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할 때 신중하게 결단하지 못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 폐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박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과 버릇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결단하지만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멀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며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과 이 장소가 여러분의 새겜이 되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